자, 히브리 13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보통은 이제 바울 사도가 하던 것처럼 주로 전반전에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반전에는 그 복음을 이제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이제 수신자들의 상태와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신앙이 약해져서, 야, 못 견디겠다.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내가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약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결속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참된 교제,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형제를 그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대접을 잘해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복음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뭐가 힘드냐면 숙식이 많이 힘든 거죠. 그 여행을 위한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런 핍박 중에도 계속 복음을 들고 나가는 어떤 그런 전도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숙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손님을 대접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복음 전도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에 대한 권면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지켜야 될 강력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그 전도에 참여하는 거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주부로 초대하고 또 맞이하고 그들의 숙식을 책임지고 힘을 주고 또 그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형태의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롯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신앙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비용이 없다고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밖에 있는 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도와주는 사람 또한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것 또한 당연한 거 아니냐. 학대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안에서 복음 때문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냐. 동일한 몸을 가진 너희도 그 고난당한 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부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성적인 순결을 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 결혼을 중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범죄하는 것은,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본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만드신 그분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큰 죄를 범하는 행위이고, 결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또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시에서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 서원을 불충실하게 해서, 불충실하여 이를 어기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과 간음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실수의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실수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것을 귀여기지 않고 더럽힌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음행과 간음 속에 늘 있는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니,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인도하심을 느끼십니까?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자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이런 부분에 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더러움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13장 4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석해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음행하고 지속적으로 간음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지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 뭐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돌리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언급되는 금지 명령인데요. 돈에 대한 탐욕은 타인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면 돈을 섬기게 되는데, 돈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표현이고, 결국 그것은 범죄와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다뤄야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부분들과 다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6절에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착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탐내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탐내는, 돈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상관없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 히브리 기자는 그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깊이 있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17절, 24절이 각각 다른데요. 7절은 인도하던 자들이고 17절과 24절은 지금 현재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7절과 24절은 지금 현재 너희들을 인도하는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7절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다가, 너희를 인도하다가 먼저 순교하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말씀을 일러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죽기까지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굳게 잡아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넘어섰고 그러다가 이게 죽음이 왔을 때도 죽음을 선택했던, 신앙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기억해라.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 너희가 주의하여 자세하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로 어떻게 보면 좀 숨어있는 구절인데요. 아주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들이 던졌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믿었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그 믿음을 너희가 본받아야 되지 않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결론을 너희가 받지 않냐. 이 땅에서는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바로 그 축복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써진 것이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이 한 구절만 떼도 뭐 충분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7절과 연결시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했던 그 지도자들은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어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다. 어제는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변함없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자고 하자면 그 먼저 너희를 인도하여 인도하다가 죽었던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 히브리 13장 7절과 연결해서 본다고 할 때에 그렇게 신앙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분 안에서 복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지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